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내용에 보면 이 종려 주일이 시작이 되는데 그 종려 주일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데 그것이 너무 기뻐서 예루살렘 성의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 잎을 꺾어서 막 기쁘게 환영하고 소리를 치고 환영하고 노래를 하고 그렇게 환영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겉옷을 막 벗어가지고 예수님 오시는 그 길에 쫙 깔아가지고 예수님 오심을 환영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너무 기뻤지요. 그들이 왜 그렇게 기쁘게 환영하고 있을까요? 예수님 오시는 것이 어떤 의미이길래 이들이 이렇게 기쁨으로 환영하고 소리치고 환호를 지르면서 그렇게 환영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마 짐작컨대 당시 로마의 압제 속에서 대단히 억압과 핍박과 또 여러 가지 고통의 세월들을 보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에게 구원의 메시아가 온다는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사실이고 무엇보다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고 하는 기대를 갖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쁘고 뭔가 정말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표현할 수 있는 마음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 장면이 연출이 되지요. 그래서 그 예수 오심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것을 기념하고 또 기억하기 위해서 교회는 종려 주일을 지키고 또 한 주간 동안 고난 주간을 지키면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묵상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또 찢김 당하심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경건의 시간들을 보내는 것이 바로 이번 주간에 한 주간 동안에 진행될 일입니다. 예수님 역시 그 환영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오신 목적도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한 구원이지요. 본문에 보면 헬라인 몇 명이 예수님을 찾아와 뵙고자 원합니다. 그 소식을 듣게 되지요. 여기서 이 헬라인은 어떤 사람이지요? 헬라인은 소위 이방인이죠.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헬라인은 어떤 종류냐면 헬라인이지만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명절이 되면 오르잖아요. 명절날 예루살렘 성에 온 거예요. 그만큼 그들은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신실했던 사람이고 헬라인이지만 비록 유대인이 이방인이지만 그들이 유대교를 믿는 개종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뵙고자 했을 때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런 말씀을 하세요. 23절에 보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굉장히 뜬구름없는 얘기인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첫 번째 내뱉은 이야기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사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그 때에 대해서 말씀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때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셨어요. 예를 들면 가나 혼인잔치 때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이 사실을 알리고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지요. 그때 오라고 합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얘기해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이게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것도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드디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하지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죽음이 생명을 부를 때가 왔다는 거예요. 죽음이 생명을 부를 때가 왔다. 그것이 영광의 날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죽음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영광스러운 순간이 드디어 우리 가운데 왔다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쩌면 이 영광을 얻을 때를 기다리면서 평생 사셨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지금도 이 땅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영광의 때를 고대하며 살아가고 있지요. 정말 수고도 마다하지 않고 고생스러운 삶을 마다하지 않고 정말 못 먹고 못 입고 하면도 그 영광의 때를 고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일은 뭔가 정말 나은 삶이 되겠지, 뭔가 정말 영광의 순간이 내 삶에도 찾아오겠지 하는 마음으로 지금 힘들지만, 지금 어렵지만 참아내고 견뎌내고 노력하고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날마다 반복되는 삶이지만 지겹게 생각하지 않고 또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얻으실 영광도 이와 같은 것일까 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영광의 때와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영광의 때가 같은 것인가 하는 것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의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의 때가 어떤 거지요? 무슨 때지요?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의 때는 이런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는 거. 아, 드디어 내가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는다. 그 때가 바로 영광의 때지요. 또 영광의 때가 언제입니까? 남보다 더 출세해서 큰 소리치며 사는 거. 이것이 영광의 때 아닙니까? 또 누구나 부러워할 만큼 인기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영광의 때지요. 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소유해서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영광의 때지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영광의 때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일까 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과 같은 것인가 하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이런 것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런 것들의 특징이 뭘까요? 유한하고 또 헛되고 허망한 것들이라는 거죠. 유한하고 헛되고 허망한 것들이에요. 사람들의 인정, 여러분 믿을 수 있어요? 사람들의 인정이요, 수없이 바뀌더라고요. 오늘 인정받아도 내일 뭐 인정 못 받을 수도 있어요. 바뀌더라고요. 오늘 인정받은 것이 내일까지 보장이 안 되더라고요. 오늘 인정받았지만 내일은 인정 못 받을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 믿을 수 없는 거죠. 또 여러분 출세 영원합니까? 출세, 여러분 자녀가 출세하기를 기대하시잖아요. 그 영광의 때를 기대하시잖아요. 그러면 출세하면 그것이 영원한 거냐는 거죠. 영원하지 않지요. 출세. 또 인기요. 인기 오래 갑니까? 오래 안 간단 말이죠. 또 소유요. 여러분 소유 오래 갑니까? 아니잖아요. 그것이 여러분들을 보장하지 못하잖아요. 그럼에도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은 그 영광의 때를 향하여 쉼 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결국 그런 사람의 평가는 어떻게 내려질까요? 오늘 본문 밑으로 좀 내려가면 4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사람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십니까? 대개의 경우를 보면요, 사람의 영광이에요. 여러분들이 영광받고 싶잖아요. 여러분들이 출세해서 영광받고 싶고요, 인기 있어서 영광받고 싶고요, 인정받아서 영광받고 싶고요, 뭔가 다 이루어서 영광받고 싶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어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지 하는 마음보다는 내가 영광받고 싶은 마음이 더 많아요. 그래서 그 영광의 때를 그저 내 입장에서만 생각한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얻을 영광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입니다. 그 영광이 뭘까요? 확실한 것은 우리가 원하는 영광과는 분명히 차원이 다른 것이겠지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영광의 때,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은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뽑아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첫째, 24절에 보면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영광을 얘기해요.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영광. 또 25절에 보면 자기의 생명을 미워함으로 영생을 얻는 영광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함으로 영생을 얻는 영광, 마지막 26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귀하게 여기실 영광이요. 이 영광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영광과는 다르잖아요. 우리가 바라고 있는 영광과는 다르단 말이지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자기 생명을 미워함으로 영생을 얻는 영광,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귀하게 여기실 영광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영광과는 좀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구하는 영광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노력하면 영광의 때를 맞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애쓰고 수고하며 노력합니다. 정말 그 노력이 헛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노력을 한 결과로 인해서 영광의 때가 찾아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성도는 예수를 통하여 구원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그래야 합니다. 내가 영광받는 삶이 목적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구원받고 그 구원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뭐냐? 나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다른 이를 살리는 사명을 감당할 때 영광의 때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려주일을 보내면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다잡아 봅시다. 이제부터는 나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만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렇게 살아오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나만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데요, 오래가지 못한대요. 그것이 오늘 본문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면 영원토록 보존하신대요. 그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이에요. 제가 틀린 말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우리가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영원토록 보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방 사라지는 영광 추구하지 마십시오. 금방 사라지는 인기 추구하지 마십시오. 금방 사라지는 인정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추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영원토록 보존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런 삶이 저절로 이루어지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삶이 가만히 있는다고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하라고 하지요? 한 알의 밀알처럼 자신이 죽을 때 찾아온대요. 한 알의 밀알처럼 자신이 죽을 때 찾아온대요. 24절 중간절에 보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내가 죽는다는 거 쉬운 일입니까? 내가 죽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모든 죄인을 구원하는 일은 분명히 귀한 일이고 존귀한 일이지만 중요한 것은 반드시 자기 자신의 죽음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것이 쉽냐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 영광을 구합니다. 그렇잖아요. 자신이 살기 위해서 영광을 구해요. 죽고 난 다음에 영광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고 큰소리치면서 자신이 살기 위해서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의 때를 고대하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는 바로 자기 자신이 죽어야 가능하다 얘기하고 있어요. 19세기 영국을 대표하는 시인 윌리엄 블레이크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한 사랑을 이렇게 읊조립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죽지 않는다면 그대는 살 수 없더라. 하지만 만약 내가 죽는다면 나는 다시 일어날 것이고 그대는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대를 위해서 결코 죽은 적이 없는 일을 그대는 사랑할 수 있고 그대를 위해서 죽었던 적 없던 일을 위해 그대는 죽을 수 있는가? 그리고 만약 인간을 위해 하나님이 죽지 않았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인간을 위해 그 자신을 주지 않았다면 인간은 존재할 수 없더라. 동의하십니까? 아멘입니다. 물론 죽음은 예수님께도 결코 가볍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 자신에게도 가볍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 어차피 그 일을 위해서 하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까? 죽으셔야죠. 쉬운 일일까요? 예수님에게도 심한 갈등과 고민과 괴로움과 아픔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27절 보세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자 보세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내 마음이 괴로우니라는 이 표현은 굉장히 몹시 고통스러운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으로 놀랍게도 성경에 여러 종류의 성경들이 있는데 그 성경들을 보면 이 부분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좀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공동 번역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내 마음을 걷잡을 수 없으니. 얼마나 괴로우면 내 마음조차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걷잡을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또 현대인 성경에 보니까 내 마음이 몹시 괴로우니 라고 되어 있어요. 몹시 괴로우니. 새번역 성경에 보니까 내 마음이 초조하니 되어 있어요. 초조하니. 지금 예수님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예수님조차도 가볍지 않은 일이었고 정말 무거운 짐이었고 버거운 짐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오죽했으면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구했을까요? 예수님의 그 괴로움이 예수님 자신의 그 고통이 그 마음이 얼마나 초조하고 두렵고 무서웠으면 오죽했으면 평생 영광을 얻을 이때를 기다리러 오셨는데 그 수많은 조롱과 마음 속의 비웃음 속에서도 바로 이때를 위하여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모습이구나. 물론 그런 모습도 되겠죠. 그러나 정말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말씀하실까요? 그것이 뭐냐면 영광 얻을 때 가장 방해 요소가 뭐냐라고 묻는 거예요. 영광 얻을 때 가장 방해 요소는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 자기의 자아가 살아있고 자기의 주장이 살아있고 자기의 자존심이 살아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25절 말씀해 보세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자기 생명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기 생명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사랑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말은 말도 아니잖아요.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해서는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아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한다면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은 생명이지요. 생명을 빼앗기면 다른 것 다 소용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명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온 천하를 얻는 것보다 자기 생명을 내주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 천하를 얻는 것보다, 여러분의 생명을 내주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온 천하를 얻는 것보다, 정말 온 내 생명을 내주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복음이라면, 여러분들 그렇게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한 가치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내가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함에 있어서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복음 때문에 목숨을 빼앗기는 순간이 올지라도, 생명의 위협이 찾아올지라도 그래도 이 복음을 기꺼이 감당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을 따른다는 것은 그 말조차 이해하기도 어려운 일입니다. 이 땅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어쩌면 공부하는 것도, 열심히 일하는 것도, 또 남을 돕고 선한 일을 행하는 것도, 심지어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 주님은 이것을 요구합니다.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을 위하여 살아가라.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을 위하여 살아가라. 그 말씀을 따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에스더는 고백합니다.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고백합니다. 담대하게 그렇게 외칠 수 있었던 것이 뭘까요? 그들은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가치로 여겼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을 위하여 살고 복음을 증언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적어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만큼은 복음은 진짜였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도 역시 자기의 생명을 근거를 둔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가치를 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래, 내가 십자가를 대신 다 짊어지겠다. 그리고 거기서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내가 이제부터 다 짊어지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겠다. 거기서 끝났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주님이 우리에게도 이렇게 요구합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26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기 나를 따르라를 좀 더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함께 죽자 하는 거예요. 함께 죽자. 즉 우리도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생명을 살려주는 삶을 살자. 여러분, 주님을 따를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나를 죽이는 것이란 무엇일까요? 진짜 흉측하게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일까요? 우린 그만한 자격이 안 돼요. 내가 죽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할 겁니다. 그만한 의인이 안 돼요. 내가 누굴 대신해서 죽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누구를 대신해서 죽으면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내 죽음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다면 주님이 죽으라고 하시는 그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인하는 거 쉬우십니까? 다 나를 드러내려고 하지, 나를 인정받고 싶지, 인기 있기를 원하지, 여러분 나를 부인하는 거 쉽습니까? 그리고 뻔히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자기 우리의 자아,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욕망이 살아 꿈틀거리는 것을 경험하고 살잖아요. 안 그러십니까? 불쑥불쑥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자아, 자기의 욕망, 자기의 어떤 의의 이런 것들이 막 튀어나오잖아요. 꿈틀꿈틀거리잖아요. 더구나 뻔히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인 줄 알면서도 우리는 모른 척하잖아요. 회피하잖아요. 도망치잖아요. 내가 마땅히 져야 할 십자가인데, 내가 마땅히 내가 져야 할 내 십자가인데도 그 십자가가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모른 척하고 살아가잖아요. 그 결정적 이유가 뭘까요? 그 원인이 뭐죠? 여전히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여전히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여전히 내가 나를 부인할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증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철저히 오늘 주님의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 손바닥에 나의 의의, 나의 자존심, 나의 욕망, 나의 모든 그런 자존감 이런 것들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합니다. 불쑥불쑥 튕겨나올 때가 있습니다.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나를 자랑하려고 하고, 나의 욕망을 드러내려고 하고, 내 나를 자랑하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불쑥불쑥 꿈틀꿈틀 될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의 못을 박듯이 못을 박아야 합니다. 나의 욕심을 못을 박고, 나의 자존심을 못을 박고, 나의 모든 욕망들을 못을 박아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내일 또다시 이것이 꿈틀꿈틀거립니다. 못을 이미 박았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꿈틀꿈틀 될 겁니다. 그러면 또다시 못을 박는 겁니다. 또다시 못을 박으십시오. 나의 욕망을 못을 박으시고, 나의 자존심을 못을 박으시고, 계속적으로 못을 박으십시오. 또다시 그 다음날이 그러면 또다시 못을 박으십시오.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을 죽이고 다른 일을 살리기 위해 내 자신을 죽일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 드러나는 열매 맺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어서 하나님이 나타나고, 내가 죽어서 우리 교회가 살고, 내가 죽어서 우리 가정이 살고, 내가 죽어서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진다면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를 말씀하면서 한 알의 밀로 비유하여 설명합니다. 한 알의 밀은 너무도 작고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엄청난 생명력을 가져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 거룩한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이 없는 자이고 보잘것없는 자이고 어느 것 하나 자랑할 것 없는 자이지만 우리를 죽여서, 우리를 땅에 묻어서, 우리를 통하여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더 활발하게 일어나게 우리를 써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그러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자신이 영광이 되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영광이 되는 그 거룩한 영광의 때를 맞이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한 알에 썩어져가는 밀알로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욕망보다 주님으로 말미암는 참생명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며 우리와 다른 이들을 차별 없이 품고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진정한 생명의 결실을 풍성히 누리고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살기 위하여 살아가고 자기가 영광받기를 위하여 살아가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가 죽음으로 내 자녀를 살리고, 내가 죽음으로 내 배우자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우리 이웃을 살리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세상은 점점 내가 살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다 죽이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만 사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많은 영혼을 살리는 일을 영광을 얻을 때라 하셨듯이 우리도 주님 따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